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신명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오늘 17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신명기 17장과 18장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규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직분은 신정 정치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귀중한, 아주 매우 중요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각 직분에 대한 규례를 제정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제시해주고 계신데,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서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바쳐지는 모든 예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예물로 바치는 자에게 징계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병든 짐승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농부가 매우 훌륭한 황소 한 마리가 있었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외양간에 가보니까 그 소가 시름시름하는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그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농부가 이제 아들을 부른 거죠. 아들아, 이리 빨리 와봐라. 이 귀중한 소를 수레에 실어서 급히 성전에 가져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웃사람들은 서로 모여 앉아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봐, 이웃의 아무개는 참으로 마음씨 좋은 사람이야. 아니 글쎄 그렇게도 값비싼 그 황소를 말이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다니, 야 참 대단해 라고 말하면서 그를 칭찬할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련다. 아니 그까진 소, 그 병든 짐승은 예물로 뭔 소용이 있겠느냐? 나 그거 받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엄격히 조사하여 잘못을 가린다면 우리는 마땅히 포승에 묶여서 아마 감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법률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규를 범하는 것처럼 위반한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영창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태가 어떠한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직한가, 이거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교 밑에 앉아있는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 서울역에 있는 그러한 그 노숙자 신세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에 있는 값진 보화가 모두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들판에 풀을 뜯고 있는 모든 가축도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늙고 병든 소 따위의 예물을, 그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안 바친들 어떻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드린다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물질적으로 인색하고 야박한 때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역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선교사역과 그 선교사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들이 쓰지 않는 물건과 뭐 헌옷까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한번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가 쓰다 버리는 물건을 원치 아니하시는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함이 중요하고 좋을 줄로 압니다. 이제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랬습니다. 사실 이 자체는 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한 절대적인 율법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서도 십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너무 지적이고 개화된 나머지 사형 제도를 야만적이고 잔인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것을 폐지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 결과 오늘날 인류 사회는 아마 역사 이래 가장 무법화되어져 있고 아주 지능적 범죄가 판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옳았다 아마 다 여기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거의 모든 문화권 속에 공통적이었던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동방에서 성행되는 우상 숭배 행위는 주로 일월 성신에 관련된 다신교 사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그것이 아폴로지요. 그 다음에 달의 신이 다이아나였는데요. 따라서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상 숭배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처음 바벨탑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벨탑은 그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찌 보면 집합 장소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로 겁에 질린 그들이 어떻겠어요? 태양은 결코 이러한 홍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면서 태양을 숭배해서 높이 높이 태양까지 쌓던 거 아니겠어요? 우습게도 그들은 태양이 수분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17장 6절로 가보세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사람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그가 이웃 가운데 누가 싫다고 하면 함부로 관계 당국에 찾아가서 고발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험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누가 태양신이나 바벨론의 아스타롯 혹은 바알이나 로마의 아프로디테 같은 거짓신을 섬긴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한 사람만의 증인이 있어도 사람을 교수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요. 저는 어디까지나 사견이지만 이러한 것은 어찌 보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판결에 있어 공정을 기하셨던 것이죠. 자, 다음은 재판에 대한 규례법인데요. 신전 정치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신 제사장이나 재판관에게 그들의 어려운 사건을 이렇게 의뢰해야 했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정국가에서는 세상적인 왕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후에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시편 106편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어느 나라든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어찌 보면 실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규례를 미리 제정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7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만약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서로 타당성 있게 보일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이냐. 자, 그런 문제인데요. 9절로 11절까지를 보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 규율로 판결이 불가능한 것은 제사장에게 의뢰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은 제사장의 판결에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불복종하게 될 때는 사형에 처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이 이것이 실제 행해진 예가 이제 학계서 2장 11절 이하에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외에도 실제 그러한 사건들은 아마 굉장히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율법이 교리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건을 굳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사 재판관에게 재판을 요구할 경우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 되어서 그것에 반드시 복종해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그렇죠? 16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젠가 그들로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만을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1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왕이 지켜야 할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에 솔로몬은 이러한 규례를 위반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많은 수의 말을 사육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하시다 보면 그 무깃도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게 돼요. 거기에 가보면 아주 그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겟돈의 싸움터보다도 솔로몬이 소유했던 마구간의 남은 폐허가 더 넓게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가 거느렸던 마구간의 유적지가 많이 발견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솔로몬은 이처럼 말을 사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된 자에게는 많은 말을 두는 것을 하지 말라 그걸 금하셨거든요. 말을 기르는 것은 매우 훌륭한 명마가 많이 사육되고 있던 애굽과 교역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 정도에서 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그 정도에서 그만하라고 하시고 그 정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승리할 수 있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이유는 뭐라고 하셨던 것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애굽과 교역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솔로몬은 또한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죄를 범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 오래전에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후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본인 자신이 추구하는 게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으로 자꾸 나가기를 원하니 이게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17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축적하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완전히 위반하였다는 말씀이죠. 물론 다윗도 전에 은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적인 어떤 용도에 쓰려고 했다라기보다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선한 목적을 위해서 모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경우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모았던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었고요. 보화를 축적하기 위한 무거운 세금 징수는 그의 사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런 화를 면할 수가 있고 그런 어려움에서 일찍이 예방주사를 맞는 격이 되니까 이게 된다고요. 한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믿냐고요. 따르느냐고요. 그렇지 않게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17장 18절로 20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보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중에 대표주자를 꼽으라면 다윗이겠죠.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서를 필사하여서 평생 동안 매일 그것을 읽어야 됐어요. 누가요? 왕들이요. 그래야만 온전히 올바르게 다스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17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16장은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건가. 특별히 왕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없었었거든요. 미연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18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를 함께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 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